네,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 강의 12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을 이제 다 살펴봤고, 오늘은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은 목사와 그 다음에 성도, 특히 성도들 가운데 젊은 성도와의 관계,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이제 6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부분 1절에서 4절은 목사에 대한 권면, 그 다음에 5절, 6절은 젊은 성도들에 대한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장로라고 이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데, 장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선 이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감독, 이와 같은 그 호칭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목사가 있고 장로들이 있고 이렇게 장로회가 구성된 이와 같은 형태의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목사, 그 다음에 감독, 그 다음에 장로, 이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말로 우리는 성경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디도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이제 말씀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여기던 디도에게 각 도시에 다니면서 장로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디도에게 말씀을 선포하러 다니면서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장로는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하나하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장로로 임명해라. 그러고 나서 곧바로 7절, 감독은, 그렇죠? 위에서 이제 장로를 임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감독은 하고 나오면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쭉 뒤를 가서 읽어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감독의 자격과, 여기 나와 있는 감독의 자격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경은 이 장로라고 하는 그런 호칭과 그 다음에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호칭이다,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그가 바울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이 밀레도에까지 이제 걸어서 왔습니다. 걸어서 왔을 때 바울이 이들에게 명령을 주는 가운데 28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권면한 말씀을 주느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뭐로 삼으셨어요?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장로가 하는 일이 곧 감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감독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예요. 이 목사를 가리킬 때 감독이라고 부를 때는 이 감독의 그 직무의 의무를 이야기해요. 뭐 하는 자냐? 감독하는 자예요. 예,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 양들이 있을 때 그거를 감독하는 의무를 지닌 이와 같은 거를 특별히 나타낼 때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직무의 위험성을 나타낼 때는 이 목사를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치리하는 자. 마지막으로 이 직무의 목적이 뭐냐? 그거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양을 한다 이럴 땐 목사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모세가 이 백성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 장로들을 뽑아서, 그래서 70인의 장로회로 구성이 돼 있는, 우리가 보통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형태의 이 장로회가 온 백성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1500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됐어요. 이러는 가운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넘어올 때 변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과정에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될 때 처음 교회는 약 10년 동안 100%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처음 구원 받을 때까지 교회에 속한 사람은 100%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운영할 때도 여전히 구약에 나와 있는 장로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가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점점 이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장로라고 하는 시스템을 모르거든요. 이방인들은 로마의 황제가 어느 지역을 다스리도록 감독을 세웠어요. 감독. 그래서 그걸 비숍이라고 해서 감독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감독이 더 친숙한 그런 말이고, 감독의 이와 같은 감독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세상 생활을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친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장로라고 하는 그런 말 대신에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호칭으로 이제 굳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약 전서가 이제 다 완성이 되는 이런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더 이상 장로라고 하지 않고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굳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끝에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 맨 마지막에 추신이 붙어 있습니다. 22절 끝에 가서 추신이 붙어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 추신이 붙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두 번째 감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감독, 이 감독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새 가시면 감리교 이런 데 가면 감독을 선출한다 그래요. 지금의 감독은 뭐냐 하면 이 개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1,000명이고 2,000명이고 있습니다. 이 목사들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독 제도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천주교의 교황 제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황이 그 밑에 주교들을 두고 그 밑에 사제들을 두고 이게 다스리는 그러한 시스템이 중세를 이제 지나서 이제 나중에 이게 프로테스탄트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다시 구약식 신정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식의 신정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장로회라고 하는 거를 이 칼빈이라는 사람의 장로교회는 다시 조직을 해서 구약 방식으로 이 교회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장로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공회라든지 아니면 감리교 같은 것은 여기 천주교 시스템의 이 교황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 목사들 위에 서서 이 목사들 다스린 사람을 감독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여기 나오는 감독, 여러분 영어로 가서 보시면 다 비숍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천주교, 무슨 주교교가 다 비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비숍하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비숍은 틀린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은 지역교회의 감독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시간 지역교회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예. 지역교회 목사를 이야기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감독이다. 아, 저쪽에 목사 1,000명을 다스리는 그런 감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그 목사를 처음에는 감독이라고 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는 제가 사랑침례교회를 다스리는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 일을 한다. 그럼 저보고 정동수 감독님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호칭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감독이에요. 교회마다 다 감독. 지금 스타일로 목사가 여럿 있고 그걸 다스리는 감독이 아니고, 이걸 저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개교회를 다스리고 개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먹이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의 위엄을 높여주기 위해선 장로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하는 그런 의무 아니면 직무를 나타낼 때는 감독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200년, 300년 지나는 가운데 교회가 타락을 하면서 소위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온 나라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유아 세례만 받으면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생겨나는 가운데 각 교회에 이런 목사가 있고 목사들 위에 이 목사들을 다스리는 지금식으로 하면 주교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 아니면 성공회 아니면 지금의 이 천주교회는 지금의 주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교가 비숍이에요. 그 비숍. 그렇게 하다 보니까 AD 한 300년, 400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무슨 감독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기. 이게 천주교 감독인가? 아시겠어? 천주교 주교가 돼서 여러 목사들을 다스리는 그런 감독을 이야기하는 건지, 저 사람이 어느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지역교회 감독인지 이걸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 비숍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신자들은 개교회,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르고, 천주교 신자들은 그 이 제사장, 사제가 많이 있는데 그 사제들 위에 서서 사제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르니 이게 감독이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부르게 될 때 사람들이 개교회 감독을 이야기하는, 개교회 목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감독인지 천주교의 주교인지 비숍이라고 한 말이 혼동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 침례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호칭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감독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다 천주교 세상이 되다 보니까 몽땅 다 이 제사장들을 다스리는 감독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이게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자동적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걸 장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장로는 구약식의 그와 같은 통치 형태고 감독은 천주교식으로 지금 이게 바뀌어져서 주교가 돼버리고 말았으니까 우리가 교회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적인 용어로 무엇으로 불러야 되겠느냐 해서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 목사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목사. 그래서 처음에 1세기, 2세기 이렇게 3세기 갈 때는 개교회의 목사를 감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천주교가 온 세상에 국가 종교가 되다 보니까 그 식으로 감독님 하다가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목회자를 목사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사가 없어요. 천주교는 프리스트, 제사장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구약시대 시스템이에요. 장로보다 더 나쁜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구약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신부에게 나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천주교 시스템, 이게 프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프리스트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받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다. 교회에서 성도들 이끌고 성도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이 꼴을 먹여준 사람은 패스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패스터는 꼴을 먹여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우리 성경 신자들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패스터, 성경에 나와 있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통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이제 15세기, 16세기가 넘어가면서 천주교회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프로테스탄트들이 나와서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라고 처음에 이제 패스터라고 이제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이게 퇴색이 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목사를 부르게 됐냐면 목사를 레버런드라고 하는 그런 말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레버런드. 그래서 미국에 가시거나 아니면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도 명함을 이렇게 주실 때 영어로 다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거기 가서 보면 레버런드 김일성 이렇게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다고 레버런드 홍길동 그래서 R.E.V.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레버런드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해 단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1편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다. 지존하다고 할 때 레버런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존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데 목사가 이 타이틀을 나는 지존하다 해서 레버런드라고 불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목사를 어떻게 레버런드라고 부르냐. 레버런드는 지존하신 분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지 목사는 패스터다. 나는 죽을 때까지 패스터로 남지 결코 레버런드라고 불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다 패스터라고 씁니다. 패스터 정동수 이렇게 영어로 다 쓰지 레버런드라고 뭐 이렇게 써놓은 거 이렇게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침례교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 장로교 감리교는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저 자기를 지존한 분이라고 해서 레버런드 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저주받을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하나님만이 지존한데 내가 지존자 김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며 목사, 그 다음에 감독, 그 다음에 장로 이거는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직무를 행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3장 1절 가서 보니까 디모데전서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직무. 직무는 영어로 office로 돼 있어요. 직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직무를 하도록 수여해야 그 사람이 직무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하나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대통령에게 직무를 수행했어요. 어떤 직무를 해달라고 그래요? 대통령의 직무를 해달라고 이분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날부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의 직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직무를 수여해야 그래야 직무 수행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2년이고 얼마 있으면 이제 그만두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각하란 말 안 씁니다. 왜? 직무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목사라고 하는 것도 직무예요. 직무. 그래서 성도들이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해 달라고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서 그 사람이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녀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도들 가운데 아 저분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면 좋겠다 하면 그분을 목사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목사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목사는 직무 수행자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직무가 끝나면 목사를 그만두면 더 이상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과 같은 직무가 목사의 직무다.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목사는 왜 세우느냐? 목사를 세우는 목적은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여러분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선물을 이 땅에 주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 영적인 선물 중에 하나가 목사 겸 교사예요. 복음 선포자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그와 같은 선물이 목사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고, 목사가 되려면 그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신학교 다녀야 되냐? 성경 100번 읽어야 되냐? 킹잼 성경 읽어야 되냐?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주장을 해도 양들이 나는 저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분 우리 교회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면 절대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부르심은 그 목사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것들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함이 있어도 부르심이 없으면 결코 목사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부르심이 없는데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목사를 한다. 그런 건 목사도 불행하고 그 목사와 함께 교회를 하는 성도들도 대단히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있은 다음에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경우는 바나바와의 사귐을 통해서 목회하는 걸 배우게 됐고, 또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고 말씀을 공부하고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진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구체적인 자격은 아까 읽은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3장 1절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이랬어요. 사람이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사람이가 아니라 남자예요. 사람이 되면 여자도 될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목사나 집사는 성경에 가서 보니까 우리 자매님은 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가? 목사에게 주는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한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가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 즉 목사 아니면 감독은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돼야 된다. 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과 앞으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만이 목사를 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학교를 다녀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는데 그 처음 오셨을 때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목사를 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양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도 다른 건 못해도 일단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먹이면 일단 잠잠하거든요. 먹여야 돼요. 먹이는 게 없으면 잠잠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말씀의 꼴로 충분히 먹이는 거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감독하는 거다. 두 가지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먹이고 감독하는 거다. 베드로가 자기의 살아있는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말씀을 열심히 찾아보고 주석도 읽어보고 다른 사람의 글도 읽고 경건서적도 읽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성도들 제대로 먹일 수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다. 그래서 목사는 이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냐, 교회를 어떻게 해서 무슨 계획을 짜냐 이런 거는 다 부차적인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목사가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꼴을 준비하고 그 꼴을 열심히 성경대로 먹이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꼴을 열심히 먹이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꼴을 제대로 먹이지 않으니까 다른 데 가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다른 책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왜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느냐 하고 이와 같은 비판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목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다. 둘째는 감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이 교회에 속한 이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이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양을 키우면 그럼 꼭 사자나 이리가 이제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이리가 나타나는가, 나타나면 격퇴시켜야 되겠다. 이걸 해서 항상 경계하고 감독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다시는 에베소를 방문할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에베소 성도들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그러니까 목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양떼에게만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에게 주의를 안 기울이면 그런 목회자가 올바른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잘 살펴봐야 되냐?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올바른 삶인가?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내 가정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살펴보고 온 양떼에게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 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바울이 있는 동안에는 감히 접근하지 못하던 이리들이 들어와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0절 너희 중에서도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도 있고 내부의 적도 있다. 이거를 잘 경계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다. 지금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리떼들, 또 이단들, 또 잘못하는 자들 늘 주의 깊게 살펴보고 특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병든 그와 같은 사람들 잘 돌보아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세워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양떼를 먹여야 된다, 감독한다, 이거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신학교 가면 다 가르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먹여야 된다, 감독한다, 이거 머리가 그냥 터지도록 듣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마라. 자진해서 해라. 그러니까 월급 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월급을 못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그래서 이게 내 기쁨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라.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해라. 그렇죠? 예,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가 마땅히 교회를 이끄는 그와 같은 목사들에게 사례를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가 적당한 사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사례. 이해하시겠죠? 지금 식으로 해서 교회가 1년의 연봉을 10억을 목사에게 준다. 이건 적당한 사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적당한 사례라고 하는 건 사회 통념상 나이가 한 50대고 대학원을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통념상에게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사례비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그런 의미에 적당한 사례를 받아야 그게 더러운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사례가 1년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받아야 되는 건데 그 5억, 10억을 받으면 그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자진해서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자진해서 그 말씀 끝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3절에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말씀으로 양들을 이끌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위를 주신 거 사실이에요. 이 세상 어느 단체도 지도자가 없이는 단체가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이 교회도 지역교회, 이 조직체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끌고 나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래요? 이 성도들, 이 보통 우리 개신교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당신들은 평신도고 나는 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평신도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도나 목사나 다 성도인데 그 성도 가운데 목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지금 목사거든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절대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나 아니면 미국의 타락한 그런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뭐예요? 목사가 우상시되고, 그렇죠? 목사가 주인 노릇을 하고 모든 일을 다 목사를 통해서만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 제가 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목사가 그냥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거는 거의 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를 드려요. 교회 무슨 뭐 플랜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거 다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음식을 만들고 주차를 하고 아이들 뭐 이렇게 교육을 하고 목사가 관여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이제 다 돌아가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집사 형제들 또 지역 인도하는 형제들 교회 오래 다니면서 신앙의 연륜이 깊은 그런 형제들 이런 형제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니까 그 목사는 말 그대로 이 성경 말씀만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설교하면 목사의 임무를 다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 이렇게 자라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또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게 되니 부담도 줄어들고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 깊은 그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는 지도력을 잘 발휘해야 됩니다. 지도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양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양들을 올바른 것으로 이끄는 것이 이제 지도력을 발휘한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양들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면 그럼 교회는 그러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항상 어느 단체든 지도자가 끌고 나가게 돼 있지 양들이 끌고 나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는 양들의 목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죠. 목자가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다만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이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왕노릇하는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절대 독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재. 있을 수 없는 말이 교회 안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말이 목사의 독재예요. 독재는 우리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다 군사 독재를 했다 이런 의미의 독재, 김일성이 저 독재하는 거 저런 게 저 독재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목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 김일성이보다 더하다는 데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목사가 무언가를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양떼가 이게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독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독재는 있을 수 없다. 더더구나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인데 목사가 모든 거 일일이 다 컨트롤을 하고 독재를 한다. 이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읽으면 절대 목사가 독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라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목회의 원리는 고린도 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준 목회의 원리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4절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이 목회자들은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독재자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거다. 여기 서면 성도들의 기쁨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이 성도들 각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목회자의 임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철학을 갖지 않고 목회자가 진 누르고 심지어 책을 하나 읽는 것도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읽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묻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 이거 모임을 가져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임도 가질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다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혼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목사와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아, 여기 있는 말씀 하나만 더 읽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이끄시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을 머릿속에 이렇게 늘 집어넣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6절 그분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있음에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자들이 누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크냐 이걸 더 다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며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지만 너희는 그리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며 오히려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우리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 우리 목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양들을 잘 이끄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좋은 복을 주신다. 4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떼에게 본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여기 이 목사가 목자거든요. 목자들의 주인이 되시는 우뚜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냐는 영광의 관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그와 같은 일을 잘 감당을 하면 예수님께서 목사들에게만 주시는 그와 같은 영광의 왕관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목사들에게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이런 목사들이 장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양떼에게 본이 되고 양떼를 자진해서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목사도 좋고 성도도 좋고 교회도 발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교회 사이트에도 한번 썼을 거예요. 교회의 흥망성쇠는 목사에게 달렸다. 교회가 사실 잘 되냐 못 되냐,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냐 안 겪냐, 이거는 사실 목사와 성도의 합작품이 맞아요. 근데 퍼센트로 얘기하면 한 51대 49, 51대 49로 목사가 조금 더 큰 역할을 해요. 목사가 잘 이끌어야, 그래야 교회가 잘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멸망한 것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일들이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될 대언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될 것 같은 제사장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멸망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이와 같은 그 악한 이 대언자와 제사장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들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삼키러 올지어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이 파수꾼들이 구약시대 대언자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 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또 더욱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목사들이 스스로 소경이 되면 그러면 목사의 인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도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가만히 이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신약식 교회를 해야 되는데 구약식으로 돌아가서 목사가 제사장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교회, 이거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그 행하는 모든 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단순하게 하자는 겁니다. 성경이 있는 거.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지도력에 순종해서 따라오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목사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5절 6절에 이제 주고 있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해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세상 권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2장 18절에서 25절,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 3장 1절에서 7절, 집안에서 영적인 권위, 남편에게 자매들이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젊은이들 아니면 초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교회 안에까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디모데전서 3장 6절 이런 말씀을 한번 이런 것과 같이 한번 보시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감독의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감독은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통 초짜라고 얘기하자, 초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미숙하고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가 막 그냥 열정적으로 뭐 한다. 이런 사람은 목회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못하다가는 마귀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죠.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정죄를 받게 됐는데 이 초신자 영적으로 성숙하지 그런 못한 사람이 교회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게 되면 마귀가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히려 마귀가 빠지는 것과 같은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굴면 안 된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특히 기존 교회의 속박에 있다가 이 교회 오니까 영혼의 자유다 뭐다 해서 이걸 주장하면서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가운데 무언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행동하면 그러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장로는 꼭 교회 목사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세상의 일은 나이가 들어야 경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안다고 해도 경륜이 있어야 이런 걸 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의미로 지금 장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잠언 6장 16에서 17절, 8장 13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왜 나를 시키지 않을까 하고 자꾸 자기를 피하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제가 절대 안 시켜요. 절대 안 시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다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아니면 다른 분들과 함께 일하기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왜? 사람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한번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75편 가서 볼까요? 시편 75편 6절 가서 보니까 5절부터 읽을게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마라.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이는 일은 영어로 프로모션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프로모션. 사람을 승진시키는 거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안 나와요. 그럼 어느 쪽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동쪽, 서쪽, 남쪽에서 안 나오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북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북쪽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이 올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일은 목사와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판단해보고 아,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 사람을 올리는 일이 생기는 거지 자기 입으로 나팔을 불고 다니면 그때부터는 이 교회에 함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제가 그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 훌륭한 하나님의 왕이 됐어요. 그가 18살에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실제로 왕이 된 건 30살이 돼서 왕이 됐어요. 18살부터 30살까지 사는 동안에 사울로부터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요셉도 17살에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겪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30살에 이집트의 이 총독이 된 겁니다. 모세도 40살까지 왕궁에서 살 때 뭐 자기 힘으로 다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 쫓아다니고 양 똥 치는 그런 사람 하다가 40년 동안 이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높이는 일은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세상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입으로 자꾸 피하라면 못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자기가 맡은 바를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특히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람을 올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젊을 때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신학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교회 안에도 여러 젊은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성경대로 믿는 이런 교회들 안에서 많이 생겨서 정말 성도들을 살리는 그런 목회자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런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